예, 계속해서 공간 복음 마테오 마르크 루카를 병행하면서 살펴가고 있습니다. 마테오 21장 12절에서 17절 성전을 정화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르크 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루카 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셨죠.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러 들어오신 겁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시는 장면은 아주 인상적인 장면인데요. 그 예수님이 이전에는 어떤 의미에서 한 번도 보여주지 않았던 어떤 호전적이고 폭력적인 모습, 또 화가 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화를 내신 대상은 이러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가시어 그곳에서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을 모두 쫓아내시고 환전상들의 탁자와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 들어갔다라는 말은 이 지금 우리 성당으로 지금 성당 건물 안으로 들어왔다라는 말이 아니라 우리 성당 건물 바깥에 주차장처럼 그 옛날 그 헤로데 성전에도 뭐 모형을 기억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이방인의 뜰이라고 해서 성전에 가장 넓은 뜰이 있습니다. 그리고 헤로데 시대 때는 그 뜰 주변을 이제 그리스식 회랑으로 쭉 이렇게 돌려 놓았기 때문에 그 큰 광장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저것 하기 좋았는데 아마 그곳에서 그 많은 장사꾼들이 앉아서 어떤 장사를 했을 겁니다. 근데 환전상들과 비둘기 장수들의 의자, 탁자라고 두 가지 어떤 상인들의 모습이 특정되어 있죠. 그러니까 사고 팔고 하는 자들이 있는데 환전상과 비둘기 장수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장 많은 사람들이었겠죠. 환전상은 그 성전세를 내기 위해서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성전세를 낼 때는 그 히브리인들의 돈으로만 낼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다른 나라의 돈은 그 이방인의 것이었기 때문에 더러운 것, 부정한 것이었죠. 그래서 부정한 것을 그대로 이렇게 그 성전에 성전세를 낼 수가 없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의 돈으로 바꾸어서 이렇게 내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환전상들이 꼭 필요했고, 그래서 이방 지역에서 온 사람들, 그 순례 추기를 지내기 위해서 이방 지역에 살다가 그 이렇게 뭐 1년에 한두 번 예루살렘 방문한 사람들은 그 자기들 지역에 쓰던 돈을 성전에서 이제 환전상을 통해서 이제 돈을 바꾸고 이제 성전에 성전세를 바치는 거죠. 그리고 비둘기 장수들이 제일 많았다. 그러니까 재물을 파는 사람, 비둘기 장수들은 무슨 뭐 닭고기를 팔고 무슨 뭐 메추라기 고기를 팔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재물을 파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비둘기는 아시다시피 가난한 사람들이 제사 제물로 바치는 짐승입니다. 그러니까는 비둘기 장수들이 아마 제일 많았던 것으로 보아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가난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특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도 예수님을 성전에 바칠 때 비둘기 한 쌍을 바쳤다라고 제물로 바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둘기를 예수님의 부모도 성전 앞에서 이렇게 비둘기를 샀겠죠. 그래서 이런 시장 바닥이 된 성전 마당을 예수님이 엎어버리셨다라는 겁니다. 이런 생각해 볼 수 있죠. 굳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정말 화가 났을까? 근데 이제 공간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입성한 것이 그 당신 전생을 걸쳐서 뭐 두 번째라고 할 수 있겠죠. 한 번 뭡니까? 그 소년사 유년 시절 나와 있는 그 부모님과 성전을 방문을 예루살렘 방문했던 그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 뭐 그 나이 때 한 번이고 매년 한 번 정도는 부모님과 함께 그 부모님 친척들과 함께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아마도 방문을 했을 겁니다. 근데 공생활 시작하고는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만 그 요한복음에서는 그 예수님이 그 성전을 예루살렘을 뭐 몇 차례 올라간 것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차이죠.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이 있는데 이 성전 정화 사건이 공간복음처럼 그 후반부에 예루살렘 입성 후에 있는 게 아니라 공생활 초반에 있습니다. 공생활 초반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서 한번 엎어버리시는 장면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는 뭐 그 뭐 상인들이 그러면 그걸 예수님이 그 뭐 이름도 없는 젊은이 하나 올라가서 그렇게 난동을 부렸다고 해서 그 앞에 장애들이 치워졌는가? 절대로 그렇지는 않았겠죠. 그러면은 가실 때마다 이렇게 요한복음에서 몇 차례 올라갔다 했는데 가실 때마다 이렇게 성전종환 사건을 일으켰을까? 그건 또 아닌 것 같고요.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굳이 화를 내신 이유가 무엇인가? 정말 화가 나셨다라기보다는 의도적인 행동이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제들과 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의 본부죠. 그들의 심장부입니다. 그리고 이런 환전상들과 비둘기 장사들은 모르긴 몰라도 성전의 그 사제들에게 일종의 어떤 자리세를 분명히 내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친다면 사촌 같은 것이죠. 절 밑에 그 절지를, 그 절의 땅을 소작을 붙여서 살아가는 농부들이 옛날에는 이제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땅을 소작을 붙이고 그 소작농들이 절에 얼마씩 이제 소작세를 바치기도 하고 또 뭐 지금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절 밑에 가게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 식당들이 그 절에 1년에 뭐 어떤 식으로라도 이렇게 감사 표시를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식으로 그 이 성전의 그 장사꾼들도 그 성전의 사제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보호를 받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보호를 받고 있는 장애들인데 그래서 이 그 성전 장사꾼들을 건드리는 것은 바로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는 사제들을 건드리는 것과 사실은 같은 얘기죠. 그리고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보는 앞에서 성전에서 물리력을 행사해서 그들이 당신을 잡아 죽이기로 결정적으로 마음을 먹도록 하신 것이다 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와, 저거 이제는 우리 집 앞에서도 난리를 치는구나. 저거를 그냥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결정적인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피하다가 못 피해서 맞은 게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셨음을 사실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다. 루카복음 19장 47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 주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없앨 방법을 찾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 순환 직전까지 예루살렘에 사신 일은 날마다 성전으로 가서 이제 말씀을 설파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갈릴리아 지역이나 딴 데서 이제 말씀을 설파할 때는 안식일에 뭐 이런 식으로 뭐 그 동네에 가서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설파하셨죠. 그리고 다른 안식일이 아닌 날에는 뭐 길거리에서 아니면 뭐 그런 산상에서 호수 앞에서 설교를 하고 다니셨는데 예루살렘에서는 다른 데 가실 필요가 없죠. 그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친 겁니다. 근데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마다 맨날 올라가서 성전을 그렇게 뒤엎으셨느냐 그러진 않으셨죠. 아마도 이렇게 앞뒤의 어떤 맥락을 볼 때 단 한 번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그 상인들을 쫓아낼 생각이 있었다면 올라갈 때마다 막 업고 다니셔야죠. 한두 군데가 없는 게 아니라. 근데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러 올라가셨지만 그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었고 예수님께서는 한 번 그러고 나서는 성전에 가서 이제 가르치기만 하셨다라는 이 맥락을 볼 때도 이 성전 정화 사건은 예수님 막 정말 막 화가 나서 그랬다라기보다는 어떤 의도적인 행동 그렇게 해서 어떤 사제들로 하여금 당신을 잡아갈 결정적인 생각을 갖게 하는 사건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요한복음에서 어떤 라자로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 근처에서 사람을 살리는 사건을 일으키셨죠. 공생활에서 죽은 사람을 살린 사건은 아주 드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사람을 살린 것은 라자로가 사실은 거의 유일합니다. 그리고 너무 극적이죠. 무덤 앞에서 그 죽었던 시체가 걸어 나오게 만들었죠. 뭐 아마 수위를 갖다가 수위든 뭐 붕대든 똘똘 감고 미라 같은 사람이 그 동굴 무덤 밖으로 나온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다른 두 가지 사건은 뭐 회당장의 딸은 뭐 혼자 올라가서 살리셨고 그리고 뭐 과부의 아들도 이게 뭐 특별히 예수님이 살렸니 안 했니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잘 보이지 않는데 라자로만큼은 예수님이 정말 대놓고 살리시죠. 그 베타니아는 예루살렘에서 멀지 않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라자로를 살림으로써 주변의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 사건으로 하여금 그 이제 예루살렘의 사제들과 학자들로 하여금 아, 저 인간은 정말 두면 안 되겠다, 죽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죠. 그래서 뭐 어떤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성전정화 사건, 뭐 라자로의 부활도 그런 예수님의 어떤 자발적인 방법, 선택이었다라고 충분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 어떤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다. 마르코 14장 3절에서 9절. 자, 이 이야기 배경은 뭐 이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 7절.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어떤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가 된 옥합을 가지고 다가와 식탁에 앉아 계시는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고 합니다. 루카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공간복음상에서 루카의 이 전승과 마테오 마르코의 전승을 다른 이야기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마테오 마르코에서는 이 여자를 여자라고 베타니아라고 이렇게 특정을 하는 반면에 이 루카에서는 어떤 여자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여자를 분명히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는 공간복음과 요한복음 넷다 이야기가 있는데 넷다 그 지칭하는 여인이 조금씩 다릅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미리 좀 보면,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나르드 향유 한 리트라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니까 요한이 가장 정확합니다. 요한은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딱 특정하고 있고,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는 베타니아에서 있었던 일이다라고 하고, 어떤 여자가 마리아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루카에서는 지역도 이야기하지 않고 여인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 복음의 이야기 흐름상 자신의 오빠 라자로를 살린 예수님에게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서 스승의 발에 향유를 붓는 마리아라는 여인은 바로 베타니아의 마리아, 라자로의 형제 마리아로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도 그 사건이 일어난 지역을 베타니아라고 특정하고 있기 때문에 요한의 이야기와 마테오와 마르코 이야기가 같은 이야기라고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있겠죠. 그래서 이 이야기의 여인은 베타니아의 마리아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타, 마리아, 라자로 그 형제들을 이야기하죠. 심지어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도 이 이야기를 예루살렘 입성 이후의 사건으로 보고 있고,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마테오와 마르코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과 같은 모양으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테오와 마르코의 사건이 요한복음의 베타니아의 마리아의 사건과 같은 것이라고 충분히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인해야 될 부분이 바로 루카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에 죄 많은 여자를 용서하시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이야기는 배치상 공생활 초반으로 보이고 지역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바리사이 가운데 지도자 정도 되는 집에 초대를 받으셨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사람을 시몬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조금 전에 좀 복잡하지만 천천히 좀 들어보십시오. 아까 제가 초반에 마태오에서도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일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병 환자의 이름도 시몬이고, 루카에서 예수님이 초대를 받으신 집에 바리사의 지도자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두 사람을 다른 사람으로, 그러니까 나병 환자 시몬과 바리사의 지도자 시몬을 따로 볼 수도 있고, 근데 또 같이도 볼 수, 바리사의 지도자 시몬이 이를테면 나병 환자였다고 볼 수도 있는데 이거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바리사이라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나병 환자와 같이 식사를 했다? 이거는 거의 어떤 의미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뭐, 같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죠. 그래서 그 식사 자리에, 그 고을에 루카복음에 있습니다. 그 고을에 죄 많은 여인이 나타나서 자신의 회개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분의 발에 향유를 발랐다라고 이렇게 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이 복잡한 이야기는 왜냐하면 뭐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되는 게 그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한 어떤 구분 설명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주 강론이랑 다음 주의 강론 때도 이걸 가지고 특별히 이야기를 좀 길게 하게 될 텐데요.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라는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성녀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금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또 여기서 제가 좀 간단히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제가 이렇게 해나가는 거는 베타니아의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 그리고 이 복음서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 많은 여인이라고 나타나는 그런 사건들 요한복음에도 그 나타나자는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끌고 왔다 할 때 그 모든 여인들의 어떤 구분이 어떤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루카복음 가지고 조금 더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